시작할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오늘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애초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파견된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훈련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본토 인력의 참여가 어려워 평소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의 전반기 연합훈련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취소됐었습니다. 미현 두나라는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할 예정이었으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한연합사령부의 전투준비태세 점검에 집중됩니다. 한편 북한 선전 매체는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어제 미 중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 공약 역할을 할 강령도 채택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현 공화당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사회 통합을 호소하는 등 백악관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설에는 백인 경찰의 목누르기 체포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반인종차별 시위에 대응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경찰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의 자국 기술 접근 차단을 위해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유럽과 남미 지역 하웨이 계열사 38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하웨이 계열사는 지난해 이후 모두 백신 2개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웨이가 미 정부의 통제를 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산 칩과 부품의 판매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웨이와 협력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웨이를 미국 기술로 만든 모든 핵심 부품에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과의 대결 상태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 위대오 주변 명예침 대비해 순시선 20여 척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중국 어선들이 어로 금지령이 해제됨에 따라 동중국해 일대에서 어로 작업을 재개했다면서 중국 어선 여러 척이 센카쿠 열 인근 해역을 항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이 해역에서 중국 어선 6척이 발견됐다면서 이 중 일부는 일본 영해 바깥의 인접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열도 경비를 위해 순시선 20여 척을 배치해 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외국 선박의 조업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한 미국 대학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수업을 시작한 첫 주에 170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환자가 나오자 대면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학은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이번 학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에서는 지난주 학생 954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13.6%인 13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교직원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17일 기준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 177명, 의심자 349명이 캠퍼스 안팎에서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염병이 변하고 있다면서 20대부터 40대가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사이 국장은 특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인구 밀접 지역의 노인과 환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계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과 화학무기 최대 5,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전략 정상회담을 복원하라고 차기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평안남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4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천에서 5천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북한 전술에서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일각에선 2020년 내에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핵 공격 위협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북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기술 개발은 외부의 세력들이 핵무기로 보복을 당하는 게 두려워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특히 김 씨 일가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오랫동안 신경가스 등을 생산하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을 실어 무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kg의 탄저균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한계점을 정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북한의 적이 보유하고 있는 체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효과적이기 위해 꼭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양면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유사시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으로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군기지와 항만, 지휘 및 통제, 컴퓨터, 정보, 지능, 감시와 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공격적인 생화학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1차적 전면전에 2차적 전면전에선 북한 인민군의 특수부대가 한국의 후방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헬리콥터와 호버크래프트, 경비행기, 작은 보트나 잠수함 또는 땅굴을 통해 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이 육군과 해군, 공군에 걸쳐 18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해외 작전에서 최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서 비대칭적 전술을 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은 물론 직접적 통신 수단과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방해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은 일선 부대에서도 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포함한 전자정보전 역량이 북한군 일선 부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육군부는 지난 24일자로 작성된 북한의 전술단위 군사력을 종합평가한 보고서 중 전자정보전 역량에 관한 부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은 전술단위 이상에서 수행되지만 전투작전과의 연계를 통해 총 11종류의 전자정보전 역량을 전선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자정보전 역량 중 하나로 수천 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121국으로 알려진 북한 사이버전 지도국에서 대부분의 사이버 작전을 관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1국 아래 약 6천 명의 사이버 요원이 있으며 대부분은 벨라루스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컴퓨터 해커들은 한국의 전쟁 계획을 훔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1국 아래 조직으로는 적 전산망에 대한 감시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약 1,600명의 해커로 이루어진 안다리에 그룹이 언급됐습니다. 또 주로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1,700명 규모의 블루노로프 그룹, 2016년 워너크라이 멀웨어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펼친 라자루스 그룹도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121국 산하 부대에서 탈취한 정보가 전투 부대에 하달되거나 적 전산망 공격으로 전투 현장의 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이버 영역과 전투 현장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1국 산하 4개 부대 중 하나로 전자적 재밍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전파 방해를 뜻하는 재밍은 강한 주파수의 전파를 쏴서 목표 전자기기가 고유 주파수를 잃게 만들므로써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전자전 공격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고서는 평양에 본부를 둔 이 부대가 북한군 내 유일한 전파 방해 부대로 각각 개성, 해자, 금강에 3개 전자전 대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파 방해 공격의 자세한 기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경 48에서 97km의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제 차량탑 제형 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전파교란 장치를 하위 부대에 파견할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고 있으며 민간 휴대전화나 지역 제대 등에 의해 운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북한군 부대들이 적어도 2000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통신과 레이더 체계에 대한 전자체계를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전자정보전력 강화는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 쪽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애프터굿 미 과학자연맹 정부기밀분야 담당 책임연구원은 17일 VOA에 이 보고서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실제 전투까지 많은 단계와 수준의 분쟁에서 쓰일 수 있는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프터굿 연구원은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역량이 오래되고 심지어 쓸모없는 상태지만 매우 발전한 사이버 프로그램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북한 사이버 역량이 다른 군사 부문의 취약점을 상쇄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북한 사이버 안보 담당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담당 부서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single cyber warfare operations bureau. Rather, it divides it into electronic warfare, command auto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several subunits within
북한군이 총참모부 산하 전자전사령부를 비롯해 여러 개의 하위 전자정보전 집단을 운용 중이라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121국 산하 조직들이 잠재적으로 통합 운용되는 경우 북한 사이버 역량은 기존 평가보다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총 9개 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전자정보전 역량 외에도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특수전부대 역량, 현재까지 발굴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북한 땅굴 정보 등 종합적인 북한 전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 세계 핵무기 확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차기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핵전략 정상회담 노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핵무기 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랙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생화학 무기와 같은 다른 위험한 무기도 있지만 핵무기 확산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러시아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중국이 군축 논의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졌던 다자간 핵전략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다시 복원할 것을 차기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때문만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핵무기 확산 가능성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일에 맞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차기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속하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make clear to our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억제되지 않고 제멋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 현재 가장 중대한 미국의 세계적 관계라며 향후 안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차기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We need to have a stable, consistent policy toward China, the most consequential of our global relationships.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과 그 밖의 지역을 지배하는 걸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미국이 태평양 파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러시아의 공격성을 지적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대서양 동맹은 계속 미국 대외 정책의 구상과 목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18일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이번 대선의 공식 민주당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시작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락 연설은 마지막 날인 20일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음 주 24일에서 27일까지 역시 나흘간 진행됩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27일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잇몸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의 구강위생 증진을 위한 치과용 장비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17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에 의료기기 지원 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는 구체적으로 치과용 의료 장비의 대북 반입을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제재 면제 품목은 승인일인 이달 1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제재위는 지난 5일 이뤄진 제재 면제 요청을 근무일 기준 6일 만에 승인했습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는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임산부, 어린이, 노약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과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제공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수혜자는 치주질환, 즉 잇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치아 등 보철물 생산을 위한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철물을 설계, 제작, 가공할 수 있는 장비인 밀링 장치와 이 장비에 사용되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치과 보철물 제작을 위해 환자의 치아 모형을 스캔하는 모델 스캐너와 재료가 하나의 덩어리로 변형되는 소결 과정에 필요한 치과용 소결로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는 1997년 북한 아동 보건 사업을 위해 의료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같은 해 의약품 북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과 대동강구역 병원 현대화 사업, 그리고 어린이 영양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북한 연구기관에 완제 의약품과 생산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한국 기관 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초 온실 건설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물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장비 반입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제재 면제 신청을 두 차례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지난 5월 북한 내 장애인 농업 재활시설 사업을 위한 국제푸른나무의 온실 관련 물품 지원도 허가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최근에 극심한 수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을 받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 최근에는 수해까지 덮친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경 봉쇄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최선책일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국장은 17일 VOA에 최장 40일에 달하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에 나서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이런 조치는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인 박 국장은 지원 물자가 실린 화물에 대한 격리 기간도 과학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는 2주 격리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국장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입각한 다소 과도한 조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 북한의 목적이 주민의 건강과 보건 상황 개선이 아닌 체제 유지인 만큼 북한이 오히려 국경 봉쇄 조치 등의 전염병 대응책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17일 VOA에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전염병 예방 조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래 지역 간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며 이미 지역 단위로 폐쇄된 곳이라는 겁니다. 최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통해 전염병 예방책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봉쇄한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전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도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서 최고의 코로나 대응책은 북한이 솔직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더 신속하게 개방하고 관리에 나설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를 넘던 북한의 수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난과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산업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2,736만 달러로 일반적인 나라의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6년만 해도 북한이 연간 수출한 금액이 25억 달러에 이르렀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로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을 비롯해 섬유 제품과 해산물 등의 해외 판매가 금지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결국 현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들 주 수출품들의 빈자리를 비제재 품목으로 채우는 등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중 상위권에 오른 건 손목시계와 인체해부 전시 모형, 인조 속눈썹 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수출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이들 품목들이 수출 품목 리스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석탄 등의 수출액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해부 전시 모형은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 중 7번째로 많은 수출액인 1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의 경우 7위에 오른 남성 의류의 대중 수출액이 1억 7,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7위라고 해도 제재 이전과 이후 수출액 차이가 140배에 이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출이 급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버는 돈이 적더라도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on commission, but for small value items. But nothing that could earn anything like the volume.
작은 물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 섬유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팔 때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 제재 회피로 외화 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론 북한 경제의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북한의 산업도 큰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ir general industry really is in pretty big trouble. They've been trying to do what they can.
북한의 산업은 수입품을 대신해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사태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의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공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없는 등 북한 산업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산업은 국가 산업과 개인 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ig state enterprises like the steel mills, chemical plants, fertilizer plants, textile, fiber plants. I think those are all in pretty.
그러면서 철강과 화학, 비료, 섬유 공장 등 국가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손목시계와 축구공 등을 생산하는 개인 공장들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산업 분야에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됐을 것이라며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들 산업이 사실상 얼어붙으면서 이들 노동자들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엔 노동자들도 국가에 반발할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북한 내 실업자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북한 측 노동자 5만 명이 실업자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는 북한 전역의 광업과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한 두 나라의 대북정책 조율 창구인 워킹그룹의 기능과 운영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워킹그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미한 워킹그룹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한 2.0 버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산의 장관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스 대사를 만나 미한 워킹그룹은 그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재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한 워킹그룹을 재편해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한국이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렇게 하면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리스 대사에게 미한 워킹그룹 2.0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 작은 교역,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평화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생명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처럼 남북 관계도 교착 국면을 넘어 더 굳건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북한과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함께 추구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할 뿐만 아니라 워킹그룹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다만 미한 워킹그룹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수혁 주미대사도 말했듯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면서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 방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워킹그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미북, 남북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사안은 워킹 그룹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작은 교역이나 개별 관광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관계 사안은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했습니다. 이번 접견은 해리스 대사가 이 장관의 취임 인사차 예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한 임시적 이동이라며 평양 주재 대사관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7일 평양에 파견된 외교관들을 잠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의 안톤 달키스트 대변인은 이날 평양 주재 대사관 인력 철수에 관한 부유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외교관들이 휴가를 가거나 다른 직책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키스트 대변인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여전히 열려 있으며 평양 대사관과 스웨덴 외무부에서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내무부는 평양 대사관 인력의 임시 철수 경로와 시점, 철수 인력의 규모와 재복귀 계획 등에 관한 VOA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문 미국 매체 NK뉴스는 17일 유아킴 베리스트렌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등 평양 대사관 인력이 지난주 신우주 단둥의 북중 국경을 통해 육로로 북한을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5월 북한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인력순환과 대사관 운영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평양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도 3월 초 외교관 여행 제한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영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와 프랑스 평양주재협력사무소도 국경 봉쇄 조치가 사무소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브레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미북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북한 모두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북한과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당초 9월에 열기로 했던 주요 7개국 G7 확대 정상회의도 대선 이후 시점에서 하고 싶다며 연기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이런 발언은 한때 제기됐던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한층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G7 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심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이른바 스몰딜 플러스 알파 방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이상의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해서 커다란 양보를 얻어내면 그걸 대선에 홍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이전에 북한과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북한이 ICBM 실험이라든가 SLBM 실험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지 않기를 1차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미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지난달 1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는 하노이 회담 실패로 김 위원장이 지도력에 큰 상처를 받은 데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해라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 심화로 민심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미국하고 딜이 아주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돼서 경제적인 뭐 제재도 완화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노이 실패 이후에 데미지가 너무 커요, 김정은은. 그래서 확실한 카드를 미국이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협상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지도자 간 결단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인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 도발을 자제하면서 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협상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의 미북 협상 중재자 역할론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미 대선 전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이를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당사자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너무 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새로 임명하면서 북한과의 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라인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의 돌파구를 대외정책에서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홍수 피해에 따른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한국의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조 박사는 또 북한의 경제 사정이 김 위원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추가 양보안을 내놓고 미국과의 협상을 타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알고 있어요. 더 내놔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의 내용, 그러니까 어느 패키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협상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모든 의견이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협상할 수 있는 그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도 사실은 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뭐 시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중국의 대북 지원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트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로 미국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가지 않는다. 중국의 충실한 동맹 파트너로 남아있는다는 약속과 함께 북한 체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이 막아주는 그러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중국의 이 같은 역할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 대선 전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 재개보다는 내부 결속에 주력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또다시 대유행이 일어나면 결국 백신 없이는 완전한 퇴치는 없다는 암울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이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를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새로운 발병이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협한다는 기사에서 최근 잇따른 대규모 확진이 한국이 널리 선전한 세밀한 전염병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발병이 더욱 악화되면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에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신속한 감염 진단과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 없이도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발병이 심각했지만 지금은 선진국들 중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와 베트남 등 지금껏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해온 국가들 중 일부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늘고 있다며 결국 백신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는 암울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도 17일 한국이 코로나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NPR은 한국이 봉쇄 조치 없이 공격적인 감염 진단과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 발병을 억제한 점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지만 재유행은 이 같은 추세를 극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한국 국민들이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다가 지금에야 불거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AP통신은 17일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업적을 열심히 자랑하던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불쾌한 자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병 초기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대구에 의료진과 의료물품을 집중해 상황을 안정시켰지만 당국자들은 현재 대구보다 인구가 10배나 많은 서울에서 확산세를 진정시키려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며 많은 교회들이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패하고 교인들이 마스크를 벗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16일 한국 내 코로나 확산을 전하며 특히 당국자들이 교회를 통한 전파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2월 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확산이 있었고 지금은 서울의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건당국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해칠까 봐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한국에서는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7일 한국의 코로나 재유행을 전하며 한국은 연초에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국제적인 칭송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작은 규모의 발병은 이어졌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복원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나 김씨의 세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 탈북 여성 해나 김씨는 중국인 남성의 신부로 팔려 5년 가까이 중국 허베이성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인 가족들과 관계가 좋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평생 손 익은 바느질로 뭔가를 해보려 남편을 설득도 해봤지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가정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온 가족이 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그 가족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에 떠날 결심을 했던 해나 씨.
그때부터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가는 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 전에 저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망쳐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을 놓다가 한국을 가는 선을 알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마음 먹고 내가 이제는 이 집을 나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독하게 마음 먹고 짧지 않은 시간 정부 치고 살았던 가족을 떠났습니다. 찾으려 했던 외삼촌은 이미 사망했고 외사촌들은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나 씨는 친구를 통해 제3국을 거쳐 태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정작 한국이 아닌 미국을 권합니다.
중국을 떠나서 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 살기가 너무 좋대요. 지금 젊어서는 아무 데 가서 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미국에서 살기 좋다는 거예요. 혜택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미국 저 한국 태국까지 가면은 태국에서 저희들이 미국 갈 수 있다고.
한국에 가려고 나선 길인데 뜬금없이 미국에 가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태국으로 와 보니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까지 왔는데 태국에 오니까 태국 우리 이민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서류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은 데를 어디 갈 수 있는가 그때 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를 갈 수 있고 미국을 갈 수 있고 한국을 갈 수 있다고.
취재진은 해나 씨가 북한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미국은 아직도 거지가 많은 나라고 아직도 거기는 계래군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무육부 비니빈이 너무 차이가 많은 나라라는 거 오직 저는 제 이미지가 거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제 친구가 미국에 가게 되면 너무 살기가 좋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무섭고 예, 저 이미지는 안 좋았었거든요.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어떻게 적을 수 있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은 늘 있었습니다.
아, 한국 드라마는 많이 봐서 한국에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상상하고는 남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전 알고 나왔었거든요.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모르고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한국의 드라마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냥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너무 부러웠었어요. 예, 천국의 계단을 봤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천국의 계단인 거. 저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사람 대접받고 살아보고 또 저렇게 이쁜 모습하고 살아보고 싶고 또 저렇게 멋있는 거리 가서 살아보고 싶고 정말 북한하고 다른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 항상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움이 제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꼭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내가 평생 저렇게 누리고 살지는 못해도 그냥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저런 순간이 왔었으면 그리고 제가 중국에 나올 때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저런 드라마는 기껏 보겠지 중국에도 저렇겠지 중국 가도 저렇게 멋있는 데가 많겠지 난 저렇게 가볼 수 있는 데를 다 가볼 수 있겠지 하고 제가 그때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가느라고 그 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에 간다는 진짜 마음에 그냥 격동이 엄청 지금 부풀어 있었고, 가게 되면은 정말 정말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 제가 살수 있고 볼수 있다는 그냥 그 마음에 늘 마음에 들떠 있었었거든요.
그랬던 해나 씨가 미국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국으로 간 사촌 오빠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오빠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 통화하면서 오빠 나 이렇게 한국을 가느라고 태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미국도 갈수 있다고 하니까 나 지금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을 와도 너네가 살수 있고 미국 가도 살수 있는데 오빠가 보기에는 미국을 가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통하는 한국이라 해도 한국에 와서도 벌어먹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돈 벌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가 듣기로는 자기도 미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 하더라.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자면 그렇게 힘들대요.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국까지 와서 거기서 바로 미국을 갈수 있으니까 저보고 그쪽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살다가 좀 거기가 안 맞아서 못살것 같으면 다시 올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게 됐었어요.
안 그래도 친구의 말로 미국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의 조언을 듣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미국 대사관의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는 해나 씨. 해나 씨에게 미국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난민 수용소 생활은 하루하루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방에 한 300명 있었는데 그 300명이라는 게 지금 제 어깨 너비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면 제 어깨 너비만큼밖에 자리 없었었거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렇게 반듯이 눕지도 못하고 계속 멀어 눕어 잤어요. 너무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빼곡히 누워 자는데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웠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빨리 그 안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고 거기 그 감방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하루빨리 밖에 나가서 내 팔을 좀 펴보고 싶은 거예요. 내이 팔을 펴고 좀내 할개를 펴고 좀 자보고 싶은 거. 늘 팔을 끼얹고 누워도 이렇게 끼어안고 있어야 되고
쪼그리고.
쪼그리고 돌아 누워도 쪼그리고 팔을 껴안고 있어야 되고 팔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늘 팔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이렇게 엄청 또 태국은 더워서 제 머리 하나에 한 메다 하나에 선풍기 하나씩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는 냄새가 엄청나고 그리고 화장실이자 그냥 세면장이자 그냥 샤워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미 순간에 샤워를 들어가지만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그냥 막 같이 목욕을 하게 되고 혼자서 언제 자기만의 그냥 자기 시간을 가지고 할 새가 없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해나 씨는 1년 3개월이란 시간을 견뎠습니다.
미국 가면은 어떻게 살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오직 그 생각이었거든요. 미국까지 가보자.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뭐 얼마 걸리든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 나는 미국을 평생 못갈 거니까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오직 그한 가지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처럼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못 버티면 미국은 내가 평생 못갈 거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해나 씨는 눈물로 보낸 시간도 많았지만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적지 않은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더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게 태국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두 자매분이 있었는데 두 자매가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소말리아 여자라고 흑인 여자가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친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는 태국에 파견돼 있는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나 씨는 성경을 가지고 수용소로 들어온 두 명의 탈북민 여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도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것은 열악한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해나 김 씨는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227년 8월 18일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징기스칸이 사망합니다. 본명은 태무진으로 몽골의 한 작은 부족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그가 13살 때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하고 그의 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태무진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동맹 세력의 후원을 받아 부족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고 1206년 몽골 고원의 모든 유목민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인 칸에 즉위합니다. 징기스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고원의 유목민 부족들이 통일을 이룬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1207년 중국 서북쪽 변경에 있는 탕구트족의 왕국 서하를 공격해 정복합니다. 몽골 고원을 벗어나 시도한 최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징기스칸은 러시아와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정복에도 성공합니다. 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탕구트 원정을 떠났던 1227년 8월 18일 세상을 떠납니다. 원정 도중 낙마를 당해 입은 부상이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1774년 8월 18일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버지니아에서 태어납니다. 20살에 군에 입대해 전방에서 복무했으며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명령으로 탐험대의 대장이 돼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합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0여 종의 동물, 130여 종의 새, 170여 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대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 루이스를 루이지애나 준주의 지사로 임명하고 광대한 땅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웨더 루이스는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